오늘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마침 요한복음 중심으로 거기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통독을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약의 많은 책들을 읽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저자이지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는 많은 교인들이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를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스토리가 아니라 사도행전 바깥에 있는 책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택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가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언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어쨌든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계속 읽어갈 텐데 사도 바울을 모르고는 그러니까 신약 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그의 복음 선교와 그의 사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깊은 오묘한 말을 해서 그것을 푸는 시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행적 자체, 삶의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은 제가 구글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중심 지역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중심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자동차를 타고 얼마나 갈 수 있느냐 거리 개념으로 제가 구글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 위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다소입니다. 이곳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지금의 터키 남부지역이고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구글 찍어보니까 지금의 자동차 거리로 12시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면 이렇게 장엄한 산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야 터키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다소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수도 앙카라로 가려면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마치 동해에서 강릉에 배를 내려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하면은 대관령을 넘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 산이 있는데 산 앞에는 이제 평지에서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바로 바다가 되지요. 이 지역에서 살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지역에 살면서 어린 시절 그리고 나중에 선교 여행을 할 때 한 번씩 들르는 자기 고향이 되겠죠.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려고 하면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은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신약책이 없었습니다. 구약책은 다 있었습니다. 구약책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구약책 중에 에스더서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책이 에스더서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 성경을 이 두루마리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엄청난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이 두루마리 하나 만드는 데는 엄청난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고 모두 이런 책들은 두루마리들은 손으로 다 썼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고 어쨌든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 안에 있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든지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걸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다 외워야 된다는 것이죠. 외운다는 말은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다 외운다는 뜻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스토리나 그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중요한 말씀들은 완전히 다 외우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자기의 고향 다소에는 옛날부터 그리스 철학자들이 여기에 살았고 한국으로 치면 그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서원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다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젊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랍비에게서 성경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다소성을 지나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고대 길인데 사실은 고속도로예요. 이렇게 좋은 길이 있을 수가 없죠. 말과 마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이고 로마의 군대가 신속하게 사고 지역으로 도착할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물론 상인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낙타나 짐승을 이용해서 이 길을 이용하면 제일 편합니다. 다소성에 가면은 이러한 길이 있는데 이러한 길은 꼭 다소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 전역에 다 퍼져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속도로와 같은 이 길이 이런 다소 지방의 도시의 한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제가 소개하는 것은 다마스커스입니다. 혹은 다메섹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이방인들의 못된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서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한절이 나오죠. 사도행전의 7장.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던지면서 그 증인으로서 나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살인자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가는 것이에요. 말을 타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요즘 뭐 이 자동차 거리로 이렇게 찍어 보니까 4시간 조금 더 걸려요. 꽤 멀죠? 요즘도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그 수도로서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지도자 아사드 대통령과 그의 독재에 반대하는 반란군이라고 그러죠. 시민군. 그리고 그 사이에 그 ISIS라고 이슬람 극우주의자들이 서로 싸우는 아주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만 당시에는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역시 로마의 파워를 보여주는 곳인데 이것이 이제 술의 신을 모시는 그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건축물 하나만 봐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위용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하여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의 거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0시간 걸린다고 되어 있죠. 다메섹에서 또 5시간, 6시간을 더 운전하고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것이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듣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거점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 빨간 지점은 그 바로 위에 조금 전에 소개했던 다소 지역과 아주 가까워요. 배로 한 2시간. 자동차로 한 2시간, 3시간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안디옥이나 다소나 지금 다 터키 영역입니다. 이 안디옥에 가면 이런 이제 고대 엄청난 폐허들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기는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페트라가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큰 도시이고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자동차로 5시간 반 걸린다고 해놨어요. 근데 직선 거리로 가면 아마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직선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국경으로도 다 막아놨을 뿐만 아니라 이곳이 협곡이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빙 돌아서 페트라에 가야 됩니다. 이 페트로를 제가 왜 소개하느냐면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다메섹에 있을 때 다메섹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곳 페트라의 왕이 또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페트라 왕이 보낸 그 수하들이 다메섹에 가서 사도 바울을 잡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들은 바울은 성벽에 있는 광주리에 내려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은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페트라라는 도시는 성경에는 이름이 아레다라는 그러한 왕국으로 나와요. 아레다 왕국이라고 하지만 고고학이나 근동 역사에 의하면 나바테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이 그림은 이 페트라가 위치한 곳에 돌을 깎아서 만든 주거지나 혹은 무덤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웅장하고 그림으로 상당히 많이 보았던 지역들입니다. 잃어버린 성벽을 찾아서 하는 유명한 영화도 있죠. 여기서 다 촬영했다고 하는데 엄청난 이 구조물이 위치한 곳이 이 페트라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150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여기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름으로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기도 하죠. 이제 지도로 이렇게 다 표시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오른쪽 밑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왼쪽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 쪽으로 선교 여행하는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할 것은 요 위에 소아시아 지역의 그 내륙 지역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돌을 파서 이렇게 주거지를 만들어서 이 안에 숨어서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행하면은 반드시 보러 가라고 하죠. 참고로 이 동방교를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방교는 지금은 터키의 그 이슬람 나라에 혹독한 박해를 받아서 거의 유명무실하지만 지금도 시리아 교회라고 해서 지금은 시리아 영역 안에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바돌롬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주교라고 하는데 사실은 대주교예요. 동방교에서 가장 높은 교황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시리아 안에 교회에 있는데 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동방교가 형성되어 있고 이 동방교의 교인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장로교가 미국에 300만 명이라 했는데 이 동방교의 교인 수는 3억 명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러시아와 그리스 같은데 퍼져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저기 이란 쪽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분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오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사실은 형제들이죠. 그래서 여기 갑바도기아 이 집에 들어가면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프레스코라고 페인팅이 천장에 다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 마리아, 열두 제자의 그림들이 아주 아름답게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얼굴들을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이미지, 어떤 형상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얼굴은 전부 다 훼손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은 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60Minutes라고 CBS 거기서 다큐멘터리 만드는 이 사진을 캡처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펠라마를 구사하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터키 다소에서 출생했고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그 다소에서 어릴 때 자라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입니다. 다소는 특별히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40년 전에 마크 앤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처음 만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하죠.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40년대, 50년대에 있어서 한 번씩 들렀던 자기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릴 때 스스로 일하고 자랐고 가족이 아마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한다든지 일반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생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기가 그 가죽 관련 그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게를 열고 손수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의 글은 헬라어로 쓰여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헬라어는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학식이 있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문서를 남기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고급 헬라어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그냥 시장 저자라고 그러죠. 저자에서 말하는 하급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하급 헬라어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 소개할 사람이 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의 필로라는 사람이나 또 유명한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나 또 로마에는 네로 황제 앞에서 자살한 그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도 바울의 그 동시대의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고급 헬라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많은 이 클래식 고전 헬라 그리스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은 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논문도 쓰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급 헬라어라고 해서 그걸 코이네 그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좀 대비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대비가 되는가 하면은 사람은 죽어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부활이죠.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했죠.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부심 때문에 결국 그가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자아의식이라고 그러죠. 초기 크리스찬들,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거기에 선두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누구냐, 즉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이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 후손이고 이거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 열심이 또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열심 하나를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가 또 옛날에 그 가했던 그러한 투옥이나 채찍질하는 거나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자기가 그렇게 또 당했다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다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장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처형된 청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으면서 부활하다니. 물론 자기는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진 불만은 왜 하나님이 하필 나사렛 예수를 택해서 지금 살렸느냐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어떤 교리나 신학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를 지금 이제 부활시켰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의원 앞에 데리고 와서 신문하고 족치고 투옥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박해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시작됐죠. 그 예루살렘에서의 박해가 계속 퍼져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멀리 수세기 동안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중에 다메섹도 포함해서 그쪽으로 가서까지 박해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서 말 타고 가는 그 사람을 낙마시키기까지 한 눈이 어둡게까지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보았다는 말이 살아서 생전에 보았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표현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았다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라는 이름, 타이틀, 사도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위해서는 주님을 봐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열두 제자들은 사도라고 그러죠. 즉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으니까. 바울은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라고 칭하게 됩니다. 즉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자신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며 사도라라고 하게 되었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제일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여준 슬라이드 있지만은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서 도망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소로 돌아가서 잠시 거기 또 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라이프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첫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절침에 처음 올라간 것이 좀 이상합니다. 뭐 이상하다라기보다 예루살렘 크리스천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이방인이 크리스천 운동에 가입하려면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었죠. 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사도들 리더십들과 딜을 하게 돼요. 어떤 딜이 일어나느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전하기로 하자. 나는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방, 그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서 나는 복음 전하겠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악수를 하면서 약속을 한 것이죠. 자기 영역, 선교 영역에 선이 분명하게 그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고생하는 교회를 돌보고 헌금도 가져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에 있는 스토리를 잠시 보면 2장 10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울에게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우리 여기 예루살렘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기억해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멀리 그리스 지역, 뭐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지금 이제 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라고 헌금 혹은 연보라고 하죠. 연보를 갖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바침이 상징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저기 이방에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라. 이사야가 사도 바울보다 한 700년 전 사람인데 7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 선교에 관한 후대의 해석이기는 하지만 정말 적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의 그 성취라고 할까요? 이사야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방에 있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거꾸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몸소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그 사도들은 이제 딜을 했는데 서로 복음 사역의 영역을 간섭하지 않기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할례를 주장했어요. 그 갈라디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딜을 해서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했는데 바울이 있는 그 지역 안디옥과 다메섹 같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안디옥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가 동시에 오지 않고 베드로가 먼저 오고 야고보가 아마 뭐 다른 볼일 보고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안디옥에 도착한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도 교제하고 거기 있는 교인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할례자들이 아니에요. 즉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갈이 왔어요. 아 조금 있다가 그 야고보 사도께서 오신다고. 야고보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리고 온다고 하니까 막 베드로가 그냥 숟가락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약간 웃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도바울이 나이가 베드로보다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반말하듯이 할 정도로 물론 우리 한국말 번역이 뭐 이렇게 반말하는 스타일로 써서 그랬겠지만 아마 그 정도로 사도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정도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파의 주장은 새 크리스천들은 할례 받아야 한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사이에 언약을 받아들이는 표시니까. 그런데 이 선교지 영역 불가침 약속은 깨져버렸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안도교에 와가지고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천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할례 받으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아젠다예요. 이 일로 한두 번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 3장, 5장, 6장에 다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천 된 사람과 부딪히는 그 할례파와 비할례파 이슈입니다. 뭐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의 나이 40대, 50대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그리스에도 갔다가 아테네도 갔다가 뭐 빌립보에도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에도 갔다가 자기 고향에도 들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생의 마지막 때에는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됩니다. 뭐 로마로 압송되는 스토리도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방인 크리스천을 데리고 예루살렘 갔다가 그 예루살렘 경내는 이방인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하고 깊숙하게 들어갔다가 이제 이제 지도자들한테 체포돼가지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엮여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참고로 세네카를 소개했는데 세네카는 네로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로 앞에서 이제 자살하게 되는 스토아파의 거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총독 중에 한 사람이 세네카의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라이프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의 기록, 그 사도 바울의 그 기록을 한번 볼 때 어떠한 기록이냐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 초대교회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왔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텍스트, 신약 글과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길교회 교인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왕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런 사례를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굿뉴스죠.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 당시의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 메시아 운동이라고 합시다. 메시아 운동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만났죠. 각 민족과 언어와 성별을 지위에, 직업에 관계없이, 논하지 아무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충성하고자 서약하고 맹세하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가능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바울서신을 읽고 가도록 하십시다.